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일부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공식 파기한 가운데 러시아도 조약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소련과 미국이 체결한 INF의 효력이 2019년 8월 2일 미국 측의 주도로 끝났다고 관련 법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INF가 종결되는 데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INF 파기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조시킬 위협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핵전쟁을 막을 브레이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F는 냉전 시절 동서진영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맺은 조약으로 핵탄두 주요 운반수단인 500에서 5,500km 지상발사 미사일을 모두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 INF 파기를 발표하면서 이 조약을 먼저 위반한 러시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VOA에 전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전략 품목 수출 심사 때 간소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강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상업성은 가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의 유일한 해당국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다며 오는 7일 나루이토 천황 명의로 개정 정령을 공표한 뒤 28일자로 공식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코 경제상은 이번 결정이 안보를 위한 적절한 수출 통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일 갈등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도 각이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드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며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에게 추가 관세는 경제 통상 마찰을 푸는 생산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부로 공식 발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추가 관세 부과가 중국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진행 중인 방콕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수십 년간 통상체제를 악용해왔다며 이제 그것을 멈출 때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은 중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일 중국군이 조만간 홍콩 시위 대처에 투입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며 그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태를 처리할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를 모른다며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폭동을 멈추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여름휴가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여름휴가철을 맞아서 이미 산이나 바다,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국민 모두가 여름휴가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 명 이상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인들의 휴가는 전통적인 여름 휴가철에 떠나는 8월족과 너무 붐비기 전에 조금 일찍 떠나는 7월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8월엔 프랑스 전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떠나고요. 7월엔 3분의 1 정도가 떠난다고 하는데요. 7, 8월을 제외하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7월 첫째 주 주말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이 되면 프랑스 도심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 외에는 텅텅 비는데요. 동네 병원부터 세탁소까지 대부분 문을 닫아서 부분 셧다운이라고 불릴 정도죠. 그런데 7월족과 8월족이 겹치는 시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7월족은 집에 돌아오고 8월족은 휴가를 떠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작년 여름엔 교통체증 구간이 700km 이상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프랑스인들이 휴가철마다 교통체증으로 버린 시간이 120만 시간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1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까지 평안 북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 23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4도에서 33도, 함흥 23도에서 31도, 청진 지역은 22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노래를 불러봐요. 그럼 다 잘 될 거예요. 노래가 오늘을 만들어줄 거예요. 웃으며 믿어봐요 노래하는 Earth, Wind & Fire의 싱어송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수출품 추가 관세 발표에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2일자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는데요. 러시아 역시 조약 종료를 선언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군요.
네, 일본 정부가 2일 가게에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뭔가요?
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현재 일본은 27개 나라를 이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수십 개 품목 외에도 200여 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야만 수출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백색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어서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3년에 한 번씩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심사가 까다롭고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네, 세코 히로시계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적절한 수출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 따른 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데 의견이 팽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스가요시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그러니까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순수한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세코경제상도 이번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현재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달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부품 등 세 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해왔던 수출 간소화, 우대 정책을 폐지한 건데요. 우대 정책 폐기 대상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에 필요한 소재들이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오는 7일 나루히토 천황 명의로 개정안이 공표되고요.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에 일본 정부 발표 직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공격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서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섰군요.
네,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군요.
네, 현재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들인데요. 현 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양국의 갈등 관계가 증폭되는 걸 우려하면서 중재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로 양국의 갈등은 직접 해결하는 게 좋지만 필요하다면 중재에 나설 의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2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3자 회담을 마련하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일본 각이 결정에 나온 후라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만약 추가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인터넷 트위터에 최근의 미중 무역 관계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3개월 전에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이룬 걸로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서명 직전에 재협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늘리고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수출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별 진전이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서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중국 협상팀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당초 예정 시간보다 협상이 빨리 끝나면서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후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원론적 내용의 공식 성명만 내놨습니다.
그럼 추후 협상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양국 정부 모두 9월에 다시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일 트위터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데요. 폼페오 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군요.
네, 폼페오 장관은 이에 기자들에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이 통상체계를 악용해왔다면서 이제는 멈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콕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은 기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중국은 필요한 반격 조치로 국익을 단호히 지키고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당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1980년대 말 당시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군요.
네, 미국 정부가 2일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INF 조약은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양국 간의 군축 조약인데요. 미소 냉전이 한창일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백악관에서 서명하는 모습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INF는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INF는 미국과 소련 양국이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달하는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거나 보유, 배치하는 걸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또 그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새로 개발하거나 생산, 배치하지 않는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INF에서 탈퇴를 결정한 겁니까?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최근 수년간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인 9M72구가 INF에 저촉된다면서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이 서방 국가들은 SSC-8이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요.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500km 미만이라면서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미국은 INF 탈퇴를 이미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조약 이행을 중단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도 역시 탈퇴를 위협하면서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사회 군축 통제의 중요한 축인 INF를 파기하고 국제안보를 훼손하려 한다며 비난해왔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6개월 만에 공식 탈퇴를 선언한 거군요.
네, 폼페오 장관은 이에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고의로 위반한 조약에 미국은 남아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은 러시아의 불이행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조약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에 이에 위배되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공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도로 이제 INF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INF 탈퇴를 원해서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NF는 그동안 냉전 완화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는데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 지도자들은 INF가 사실상 사장되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일 INF의 종식으로 유럽의 안보가 길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INF는 유럽의 안정과 냉전 종식을 도운 획기적인 합의라면서 조약이 폐기되면 전 세계가 핵전쟁을 막는 소중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상원이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이었던 윌리엄 허드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위치를 되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새 일자리 16만 4천 개가 추가됐고요. 실업률은 3.7% 유지했는데요. 새 일자리 보고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중요한 예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은 1일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7표 대 반대 28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만 발효가 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이 법안에 지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대단한 법안이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법안에는 2021년 7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부가 빚을 더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재무부는 의회가 서둘러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 그러니까 이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정부 지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2020 회계연도 재량정부 지출 규모를 1조 3,700억 달러까지 늘리고 다음 2021년 회계연도에는 이를 조금 더 늘린 1조 3,750억 달러 규모까지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국방예산과 국내 지출 부분을 동시에 늘리게 되는 건데요. 재량지출은 의회가 재량으로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말하죠. 이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제외한 겁니다.
메디케어는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말하죠.
맞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같은 의무지출 항목에 매년 수조 달러를 쓰는데요. 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이 매년 정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국방 예산이 특히 많이 늘었죠.
네, 올해 국방 예산이 7,160억 달러였는데요. 2020 회계연도에는 7,380억 달러로 늘어났고 2021 회계연도에는 또 7,4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비국방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6,050억 달러에서 2020 회계연도에는 6,320억 달러, 그 다음에는 6,340억 달러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이 비국방 부문이라고 하면은 이 국경보안, 교통, 재향군인 건강보험, 암연구, 우주탐사 관련 예산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공화당은 국방 예산만 늘리고 이 다른 부분 예산은 줄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비국방 부문 역시 국방 예산과 보조를 맞춰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 두 부문 모두 크게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될 일은 없는 겁니까?
네, 뭐 큰 걱정은 덜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세부 지출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부딪힐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출 증가가 현재 연방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정부 재정 적자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연방정부 적자가 2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지금은 22조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 법안은 매년 재정 적자를 1조 달러 늘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재정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재정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오히려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1월 이후 미국 재정적자가 2조 5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조세 개혁에 따라서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정부 지출은 계속 늘린 데 따른 것 결과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이 세금 감면으로 인한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은 목표치인 3%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 의원이 은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허드 하원 의원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드 의원은 이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흑인은 이 허드 하원 의원 그리고 팀 스콧 상원 의원뿐입니다.
허드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41살로 3선 의원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지역인 텍사스주 23선거구를 대표해왔습니다. 허드 의원은 원래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 출신인데요. 그동안 하원 정보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고 또 정부 기술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허드 의원은 의회를 떠난 뒤에도 국가안보와 기술 결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허드 의원의 불출마 소식에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이 백인 일색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한 흑인 하원 의원이 의회를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 허드 의원의 지역구는 경합지입니다. 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리란 보장이 없는 건데요. 사실 허드 의원이 지난해 선거에서 불과 몇백 표 차이로 간신히 3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이 또 있었죠.
맞습니다. 올해 들어 9명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허드 의원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연방 하원이 이제 또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의원들이 이 시기에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의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도전자보다는 현역 의원이 선거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역 공화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벌어지는 이 하원의원 선거 또 상원의원 선거가 또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되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실시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재선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이 공화당은 내년 선거에서 최소한 14명, 18명 내지 19명을 추가로 의석을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드 의원은 흑인이고 또 요즘 불법 이민자 문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텍사스 국경 지역 출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최근 소수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허드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허드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안은 가장 돈이 많이 들면서 또 가장 비효율적인 국경 보안 방안이라며 반대했고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죠.
맞습니다.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를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방법원은 그동안 이 다카를 유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CIA 요원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허드 의원은 러시아 스캔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허드 의원은 앞서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기고문을 이 뉴욕타임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 DNI 차기 국장 지명자를 교체한다는 발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댄 코츠 DNI 국장이 8월 15일자로 물러난다면서 후임의 존 레드클리프 하원의원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을 철회하고 조만간 새 DNI 국장 지명자를 발표할 예정이란 글을 이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클리프 의원에게 상원 인준 과정이 매우 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설명에 따라서 레드클리프 의원이 하원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클리프 의원은 그동안 국가정보국장이 되기에는 정보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또 경력을 부풀렸다는 그런 의혹까지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클리프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고용시장 통계 살펴보겠습니다. 7월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미국 노동부사나 노동통계국은 2일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새 일자리는 16만 4천 개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는 어땠습니까?
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3.6%로 조금 더 내려가고 일자리는 16만 5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전망에는 조금 못 미치는 건데요. 지난 7월 미국 내 실업자 수는 610만 명으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 6월의 실업자 수는 600만 명이었죠.
이런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6월보다는 못한 성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거의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평균 14만 1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평균은 22만 3천 개였는데요. 일자리 증가가 지난해 수준에 못 미치긴 하지만 이는 이미 직장이 있는 미국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매달 약 10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면 고용시장이 인구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또 실업률을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 7월에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느 부문입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자리가 늘긴 했는데요. 특히 전문기술 서비스 업종 그리고 보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전문기술 서비스 부문에서는 일자리 3만 3천 개가 생겼고 지난 1년 동안 약 30만 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보건 부문은 3만 개를 추가했고요. 사회보조, 금융 분야에서도 각각 2만 개, 또 1만 8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는 늘었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간당 임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월 민간 비농업 부문의 시간당 임금이 27달러 98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 8센트, 0.3%가 오른 겁니다. 이로써 미국 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3.2%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 통계가 나올 때마다 이전 수치를 조금씩 조정하곤 하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일자리 추가 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5월은 7만 2천 개에서 6만 2천 개로 만 개가 줄었고요. 6월은 22만 4천 개에서 19만 3천 개로 3만 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후퇴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31일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경기 확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잭 에프론과 젠데이아 콜먼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다시 쓴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노래하는 Rewrite the Stars 들어보시죠.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I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s not in the cards. Fate is pulling you miles away and out of reach from me. But you're here in my heart, so who can stop me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ould keep us apart. You'd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So why don't we rewrite the stars? Maybe the world could be ours tonight. You think it's easy? Think I don't want to run to you, but there are mountains and there are doors that we can't walk through. I know you're wondering why, because we're able to be just you and me. Keeps u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but I can't have you. We're bound to break in my hands.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20년에 시행할 미국 인구조사에서 응답자가 시민권자인지 묻는 말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해당 질문을 추가하는 것에 일단 제동을 걸었고 그 다음 달인 7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포기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가지고 이번 미국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2020 인구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란 무엇인가?
Every 10 years, our Constitution requires the federal government to conduct a census. This helps determine your representation in Congress.
지난 2010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홍보 영상에 나와 그해 실시될 센서스, 즉 인구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이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는 북한이 유엔과 함께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 조사원이 집마다 방문해 가족 수와 가족 구성원 직업 그리고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구가 많고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미국 인구조사의 역사.
미국 연방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조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법적 의무입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최초의 인구조사에서는 가군의 구성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당시 미국 인구는 3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구조사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조사 방법의 한계로 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40년대 들어 미국 인구조사국은 처음으로 통계적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초기엔 수작업과 장부 기록이 주류였던 인구조사 방법에 1950년대 들어선 컴퓨터가 도입되는 등 그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를 뽑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인구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구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조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인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선거구와 주입법부,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학군을 배정합니다. 그 밖에 이 자료는 매년 연방기금 4천억 달러 이상을 지역에 분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연방기금은 응급구호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그리고 공립학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인구조사 결과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주체, 미국 인구조사국의 변천.
건국 초기 인구조사는 미 연방정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 연방의회가 내무부 산하에 인구조사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3년엔 인구조사 사무실은 연방 상무노동부에 편입됐고 1913년 상무부와 노동부가 나뉘면서 상무부 산하로 인구조사국이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인구조사국 본부는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고 직원수는 약 4,300명입니다.
2020 인구조사를 둘러싼 논란.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현재 관련 당국이 준비에 바쁩니다.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들에게 모두 7가지 항목을 묻습니다. 나이와 구성원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또는 스페인계인지를 묻는 말,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같은 기능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이번 인구조사에서는 추가로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은 100여 년 정도 유지되오다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습니다. 민주당과 친이민 성향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 추가가 정확한 인구조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 know that for many people in this country, as a result of a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re are many individuals who might fear participating in the census if a question about citizenship is asked.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조사가 정확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관련 질문이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No matter what, nobody can make the argument tha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for immigration law enforcement because it's simply not allowed statutorily and there's no evidence it ever would be.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 이민개혁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BOA에 2020년 인구조사에서 취합된 시민권 관련 자료가 불법 이민 단속에 쓰일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조사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외국 태생 주민이나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되는지 미국인들이 아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7개 주와 7개 시가 인구조사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시민권 질문 항목을 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연방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연방 대법원도 일단 연방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등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방안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Today I will be issuing an executive order to put this very plan into effect immedi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백악관에서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상무부에 각 연방기관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바 법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민권 질문을 넣으려고 연방정부가 어떤 방안을 추진하든지 바로 소송 등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구조사를 제때 진행할 수 없어 기존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2020 미국 인구조사는 연방헌법이 규정한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입니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7월 23일 대표 경선 투표 결과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9만 2천여 표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당 대표인 존슨 전 장관은 이달 24일부터 총리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5세인 존슨 총리는 영국 명문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일간 더 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유력 언론에도 몸담았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2001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런던 시장을 연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존슨 총리는 대표적인 EU 탈퇴 지지자로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EU 탈퇴도 불사한다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 브렉시트 외에도 존슨 총리 앞에는 현안이 상적해 있습니다. 핵합의를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킴 대럭 전 주미 대사의 외교 문서 유출로 불편해진 미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내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2020 인구조사,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론 보리스 존슨 신임 영국 총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Evelyn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에 개봉한 나를 차버린 스파이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스파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스파이 세계에 몸담게 된 오드리. 오드리의 생일날 그녀의 남자친구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으로 모자라 스파이 임무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 때문에 오드리와 그녀의 절친 모건은 임무 수행을 위해 유럽 전역을 누비며 범죄자들과 맞섰는데요.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own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in shock.
Woma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Own it. Own 하면 무엇을 소유하다라는 뜻 외에도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accept, admit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친구가 오드리에게 한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넌 정말 멋진 여자야. 인정해 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you to accept it.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었던 오드리. 얼떨결에 주어진 스파이 임무와 옆에서 응원해주는 친구 덕분에 국제 범죄자들과 싸우는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며 오드리는 자신감을 키웁니다. 모건이 오드리를 위해 해준 말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trust us to help you?
Light it up.
This is surreal and I honestly think I'm in shock.
Woman, you are incredible and I want you to own it.
I want you to own it. 받아들여, 인정해. Accept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더 킬러스의 왜냐하면 난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노래하는 미스터 브라이트사이드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